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곧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아브라함의 손자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시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죠. 그때 내려가 정착해 살기 시작한 사람이 자식의 자식까지 다 해가지고 약 7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런 살다 보니까 이게 뭐 한 곳에서 오래 살면 이게 떠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아마 필리핀으로 처음 올 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은 마음에 이제 오셨을 텐데 이게 또 옮긴다는 게 한번 정착해 살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대에 걸쳐서 그곳에 이제 살게 돼요. 그런데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버지 밑에 70명의 후손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하나의 부족이죠. 근데 이스라엘 후손들은요, 그냥 이방인들 뿐이에요.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저 사람들이 저기 와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아들들이다. 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느나 보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이대로 뒀다가는 조금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는데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위한 노예로 삼아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래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서 수백 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합니다. 돈 없이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그리고 인권이 유린되는 아주 가축 이하의 취급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성경 같은 건 없었지만 이 구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 뭐 후손들에게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좀 퍼져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뚜렷하게 뭐는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일단 많았죠. 율법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이들이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의 역사인데, 자, 이런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도표로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자, 애굽의 노예 생활이 있었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 엑소더스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40년간의 기간을 보내요. 이 광야 40년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게 뭐예요? 가나안 입성이에요. 가나안 땅 입성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이 3단계 각각의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의 죄의 노예 상태. 인간들의 죄의 노예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그 죄로부터 노예 생활에서 자유했잖아요. 엑소더스 했어요. 탈출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라는 의미가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예요. 밖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에크라는 말이 밖으로란 뜻이에요. 밖으로. 에클레시아가 교회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불러낸 거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게 이제 엑소더스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0년의 생활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거는 우리가 장차 갈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약속의 땅. 천국. 거기에 예루살렘이 나중에 생기죠. 성전이 생기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죠. 그렇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요.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 죽여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요.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요. 그 피와 그 고기가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지금은 포도주와 떡이 된 거예요. 그 떡은 살이고 그 포도주는 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예요. 애굽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필요했잖아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도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그럼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건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완벽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그 구원의 확신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광야 40년이에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광야로 비유하는 게 그렇습니다. 광야 또는 사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북아프리카에서 쫙 시작되는 게 뭐냐면 북아프리카 전체가 뭐 이집트를 비롯해서 리비아를 비롯해서 이 북아프리카 전체가요. 석유가 안 나오면 진짜 이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다 사하라 사막이에요. 아프리카 대륙의 3분의 1은 다 사막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하라 사막이 쭉 연결돼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시내반도까지. 시내반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광야입니다. 그 광야까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광야, 사막은 길이 없어요. 표지판도 없어요. 물도 없죠. 물도 없고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추위가 있고요. 밤에는 추위가 있고요. 낮에는 뜨거운 더위가 있어요. 전갈과 또 사막의 독사와 같은 맹독류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막과 광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청소년들이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아, 나는 뭘 해야 될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99% 사실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되었다고 해도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훌륭하게 키우는 건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 애기 나서 기분 잘 키울 것 같아. 더 잘할 수 있었어. 아, 내가 그때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상처 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막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잘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이 들어요. 부모도요. 부모가 됐지만 사실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훌륭하게 키우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정확하게 몰라요. 부모로서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광야라 그랬죠? 왜 몰라요? 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광야 같아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길이 없거든요. 매뉴얼이 없어요.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결핍과 어려움들이 항상 존재하죠? 그렇다면 우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몇 가지 좀 잠시 나눠볼게요. 우리 첫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애굽에서의 생활과 달라진 게 있어요. 애굽에서의 생활과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쪽으로 가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그때는 뭐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여기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모세야 이 반석을 두들겨서 물이 나오게 해라 뭐 이런 거 있죠. 모세야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제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해봐야 실패해요. 실수해요. 온갖 실패만 반복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죠. 자, 3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자, 모세 오경이 뭐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때가 BC 1446년에서 1406년까지 그 기간에 기록했어요. 지금부터 3500년쯤 전 이해리예요. 3500년 정도 전에 이제 성경이 기록돼, 처음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 전에 성경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모세 이전에는 성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더 훨씬 더 전에 이야기지만 모세가 성령의 영감으로 그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문자로 기록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게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바로 그때 기록됐고 그 이전에는 뭐 문자로 된 건 아무것도, 책도, 두루마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니 특별한 어떤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문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인격을 얘기해요.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이니까. 인격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죠, 개. 개. 개 키우는 분들 아시죠? 개를 저도 키우고 싶어요. 저도 키우고 싶은데 우리 집에 반대하는 분 한 분 계시고 저도 사실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 늦게 맨날 들어가니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키우면 안 돼요. 불쌍해. 너무 불쌍해. 혼자 있어야 되니까.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키워봤거든요. 우리 애들 어릴 때 키웠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 탁 띵동 하고 이제 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제일 먼저 문 앞으로 뛰어오는 게 우리 애도 아니고 우리 사모님도 아니고 개요, 개. 강아지가 뛰어와서 저를 제일 반겨주면 한 하루의 피로가 다 서로를 녹는 것처럼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 좋더라고요. 키울만해요, 키울만해.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여러분이 그냥 애들 키우고 부인 좋은 가방 사주고 이래도 개가 제일 먼저 뛰어와. 그래서 개를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을 거야. 그런데 위로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정말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그 걔한테 내가 오늘 있잖아. 그 엄청나게 힘든 일이 겪었어. 그러면 걔가 같이 울어줘요? 이게 걔는 우리랑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또 달라요. 인격 대 인격으로 우리가 만나잖아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한두 마디 그렇게 해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인격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아있는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모세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그 모세는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 이 말, 이 구절이 그건 거예요. 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모세는 성경의 기록으로 남기게 된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까지 받게 된 거예요. 저기 우리 껌 씹는 학생들 졸리구나. 졸리구나. 너네. 졸리구나. 그치? 삼켜? 아유, 위장에 가서 굳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껌 씹지 마. 알았지? 괜찮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 껌 씹는 소리에 유혹받을까봐. 나도 씹고 싶다. 이렇게 유혹받을까봐. 알았지? 열심히 씹고 있어가지고 눈에 띄어가지고 얘기해준 거야. 아, 뭐, 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자, 이 살아있는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과 갈등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학생들 몰라도 괜찮아.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매뉴얼이에요. 그 말씀대로만 살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 말씀의 인도는 어떻게 받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올 수 있어요. 그거 감동이라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근데 이거 흘려버리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거예요. 축복은 받은 자의 거야. 여러분 저를 따라 하세요. 축복은 받은 자의 것이다. 말씀은 받은 자의 것이다. 내가 받았는데 이걸 흘려보내면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내 건데 내 복이에요. 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길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해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인생의 앞길이 막막하고 깜깜한데 우리 학생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전공해야 될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이 세부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막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 보면 인도 못 받아요. 말씀 안 들으면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절대 그냥 흘려듣지 마세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뜨겁게 왔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네 거야. 이 축복 네 거야. 이거 붙잡아라. 이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데 이거 흘려버리면 딴 사람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감동을 주셨을까?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길이 없는 광야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한가운데로 길을 내신 하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39절 말씀 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들이 과거에 노예로 살았었던 애굽의 발전된 문명, 그걸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부에 오셔가지고 한국만 그리워하고 있는 분들은요, 세부에서 받을 복이 없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좀 어느 정도 정리해서 가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 더 이상 그분이 받을 복이 없거든요. 여러분, 과거를 계속 그리워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에게 새로운 미래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청산해요. 빨리 정리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람에겐 계속 새로운 것들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거절하고 과거에 그렇게 매여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그런 문명을 그리워하고 이런 것처럼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고 더 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유명한 TV 강사의 강연을 더 즐겨봐요.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을 그냥 확 깨어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은 사람의 말이죠. 심리학자들의 말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세요. 어떤 사회학자나 교수의 말을 그냥 폭 빠져가지고 신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보다 더 큰 가치, 더 큰 진리는 없다고 믿고 있어요. 아니, 그게 맞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말씀보다 더 권위 있으며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 일반적으로는 도움을, 여러분 제가 전혀 그 사람들의 말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참고를 많이 해요. 책들을 읽으면서 그분들 얘기를 많이 참고해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때 저런 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말아야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히 그런 말을 진리처럼 믿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이럴 땐 이렇고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말 잘하는 강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심리학자의 말을 더 신뢰한다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진리는, 진리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요. 사람에 따라 바뀌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바뀌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상황적인 진리야. 일반적인 진리예요. 약간의 도움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은 제쳐놓고 괜히 거기만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것만 진리처럼 그리고 그렇게 확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논문이 좋은 논문이 어떤 논문이 좋은, 여러분 다 이제 대학 나오신 분들은 논문 써보셨죠. 좋은 논문이 뭐예요? 뭐 그게 학사 논문이든 석사 논문이든 박사 논문이든 좋은 논문이 뭐예요? 과거의 거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좋은 논문 아니에요. 교수들은 그런 거 점수 안 줘요. 새로운 거. 그때는 그게 진리였는데 한 10년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아 이거 촌스러워. 이거 아니야. 시대가 바뀌었어.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의 말은 다 그런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진리처럼 믿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인생까지 망칠 수 있어요. 뭐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믿고 여러분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진리가 아닌데요. 성경 속에서 치유의 방법을 찾으세요.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꾸셨게요. 말씀 통해서 바뀌었지 제가 어디 심리 상담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치유된 게 아니에요. 말씀 가까이 해보세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게 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사도가 속된 말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이 답답한 사람들 보겠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교회에서 해결을 해버려야지 교회에서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걸 세상으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판단을 받으려고.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천사까지 판단하게 될 건데 그런 작은 일조차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을 판단할 만한 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갖고 있고 그 진리를 여러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일반적인 진리가 마치 대단한 어떤 진리인 마냥 세상 사람도 인정해주고 아우 저 사람이 박사님이라 그러고 저 사람이 교수님이라 그러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매달리고 그걸 신뢰하는 모습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앞에 가서 막 굽신거리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상 아니에요 그거. 아 예의를 갖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추구하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이라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 보면 아주 세상에서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의 이성을 더 신뢰하고 세상의 지혜를 더 신뢰하는 것은 또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이 없잖아요. 표지판도 없어요. 그렇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길의 빛과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안 듣고 성경도 안 보고 큐티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뭔지도 몰라요. 영원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려놔야 역사가 시작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간 올라갔어요. 열흘, 20일, 30일을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 형인 아론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리고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백성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신들을 만들라 그랬어요. 신들. 그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여야 되는데 진리는 여러 개일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신들이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고 요구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자, 그리고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며 그 앞에 뛰며 즐거워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자기가 만든 걸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신이어야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돈도 많이 벌게 해줘야 되고요. 병도 걸리지 않게 해줘야 되고, 재앙도 막아줘야 되고, 모든 일이 형통케 해줘야 되고, 나를 성공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신이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신을 만들어 섬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강조하지만 일반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일반 종교는 오직 기복 신앙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존재고 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불교를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상만 다른 거예요. 중심이 항상 자기 자신이에요.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중심인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뭐였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는 거, 내 목적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게 하소서.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에 내가 딱 대보니까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말씀이 거울이에요. 거울을 딱 봤는데 문제가 있어. 고쳐야죠. 기독교 신앙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삶이 안 바뀐다.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안 가진 거예요. 진정한 신앙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표정이 달라져야 돼요.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풍성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리 고생케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든지 그들을 출애굽도 시키셨는데 곧바로 가나안에 살고 있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죄된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그냥 살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에요. 40년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여러 가지 결핍과 위험과 어려움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너무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영원토록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강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죠? 저한테 간증하시는데 분잘 보실 때가 있었어요. 완전히 바닥까지 예? 완전히 우리 집사님 비행기 값도 없어가지고 이 필리핀에서 나가기도 힘들 정도로 완전히 바닥까지 치셨는데 가셔가지고 예수 믿으신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서 예수 믿고 다시 왕의 귀환 이렇게 성공하셔가지고 다시 오셨어. 이제는 철저하게 뭐든지 철저하게 주님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예수 믿은 지 2년 반밖에 안 되셨는데 할렐루야. 잘 되셨으면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집사님 원하는 대로 성공했으면 예수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돈 좀 벌고 돈 좀 벌고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좋은 차 사고 큰 집에 살면 그 뭐합니까?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걸 잃어버렸지만 집사님 더 귀한 걸 얻으셨어요. 믿음을 가지시게 된 거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그냥 풍족한 땅에 그냥 들어가 봤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예수 하나님 찾을 일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결핍과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이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게 돼 있어요. 풍요로울 때는 내가 항상 중심이 되는데 사람이 절박해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광야 가니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광야 갔더니 광야에 무슨 시장이 있어요. 내가 무슨 시장이었, 광야에 무슨, 광야시, 광야구, 광야동 시장. 그게 무슨 세상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광야에서 다 똑같이 다 천막 치고 사는데 내가 돈 얼마 가졌다 이게 무슨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애굽에서 과거에 뭐가 화려했다, 뭐 이집트에서 내가 꽤나 잘 나갔다, 힘이 셌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광야. 다 내려놓게 하는 거야,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경험하는 거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 집사님이 얼마 전에 한국에 가셔서 작은 이제 차를 하나 렌트를 하셨대요. 국민차 모닝을 타고 한국에서 조그만 차 있죠? 그 즐겁게 이제 일을 보고 계셨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주차장에 차를 데려가는데 저쪽에 편해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주차위원이고 못 되게 하더래요. 그리고 굳이 힘들게 다른 데 복잡한 곳에 주차하도록 하더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외제차가 딱 오니까 그 편한 자리에 탁. 우리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이상한 그런 마음, 비교의식 막 이런 게 확 느껴지더랍니다. 우리 집사님도 한국에 있을 때 나름 잘 나가셨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갑자기 확 올라. 아, 세부 와서 충만하게 되고 은혜 충만해지고 그러니까 아 이제 그런 거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갑자기 한국에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유독 그런 비교 문화가 강해요. 그 애들도 우리 애들도 이 집이 이런 학원 다니면 나도 그거보다 좋은 학원 보내야 되고 이 집이 차를 그거 사면 빚을 내서라도 이걸 또 사야 되고 이 집이 아파트 뭐 몇 평이 살면 나도 거기 가서 그걸 사야 되고 이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한국에 가니까 며칠 안 있었는데 한국의 그런 비교 문화 속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한국이 세부에 빨리 오고 싶더라고.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업도 잘하고 잘 나가셨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 같은 세부에 보내셨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풍요함 속에 계속 젖어 있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광야로 이끄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부 오셔서 믿음 회복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높아요. 그 퍼센트지가 되게 높아요. 믿음에 딱 보면 아, 저분도 우리 교회 오셔서 믿음 회복하시고 기도를 회복하시고 은혜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변화되시고 하나님 만나시고 뭐 예수를 또 처음 믿는 분도 많지만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게 늘 감사해요. 늘 항상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이렇게 보이는 분들 보면 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회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민사회 자체가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뭐 의지할 것도 마땅치 않고 재정적인 것도 풍요롭지 않고 할 일도 갈 데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울증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무기력하고 사람이 우울해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제 윤 집사님도 우리 같이 어제 자전거 타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우울증 비슷하게 우울증은 아닌데 이 우울증 비슷하게 그 다른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형제님도 자기도 막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이제 뭐 음료수 마시고 있는데 자전거 타고 나서 음료수 마시는데 아, 그런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혹시 우울증이 될까봐 막 계속 막 그 설교 영상 같은 거 막 보고 막 찾아서 보고 막 그러셨대요. 여기가요,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도 계속 있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자전거 타세요. 좋아요. 이게 확 깨지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요. 아, 한 주간이 막 되게 신나게 우리 자전거 타는 멤버들 보면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저기 다나오 항구 있잖아요. 거기 갔다 왔는데 바다에서 사진도 하나 탁 새벽 5시 반에 출발하니까 그때 출발해서 그 사진도 찍고 오고 음료수도 먹고 오고 이랬어요. 근데 그랬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중에 교회를 나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예배가 너무 좋아요. 아, 찬양이 너무 좋아요. 교회도 좋고 성도들 만나보니까 성도들도 너무 좋고 아, 왜 빨리 내가 교회를 안 나왔을까. 세부 생활 그럼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사업 잘하시고 크게 성공도 해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얘기 들어보면 제가 한국에 사업 엄청 잘하셨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듣다가 보면 제가 속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나 좀 만나지. 그 잘 나갈 때 나 좀 만나지. 그때 우리 교회 등록도 하고 그럼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섬겼다면 막 앞에서 열심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수입으로 생활해야 되는 성도들도 계시고 갑자기 직업을 잃은 분도 계시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막막한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잘 나갈 때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을 갖게 됐을까? 아, 잘 나갈 때 좀, 날 만났으면 내가 얼마나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밥도 많이 사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어려울 때 내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내 눈물이 많이 필요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모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제목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크게 성공하고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이 그 상태로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그 지금도 잘 나가. 그 우리 교회에 와보세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뭐 자기가 좀 사회에서 좀 괜찮다고 또 교회 뭐 좀 헌금 좀 한다고 십일 좀 한다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할 사람 많아요. 목사를 월급쟁이로 바꿔버리고 만들어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길 생각은 하지 않고 어디 가서 대접받을 생각만 하고 있고 감투 하나 얻을 생각만 하고 있고 그런데 인생의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나중에 축복을 받아도 큰 축복을 받아도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셨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내려놨어요. 나는 실패자구나.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서 의지할 사람도 없고 나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수 중심, 성령 중심, 믿음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우리 성도들 보면 앞으로가 더 많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중에 지금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욕심도, 내 자아도, 교만함도 모두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그 내면의 그릇을 광야를 통해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이 내면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가보세요. 목사 만날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자전거 타시는 우리 남자분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있는데 저분들이 잘 나가봐요. 엄청 잘 나가봐요. 저 만날 시간이 어딨어요. 어디 골프 약속하고 어디 여기 사업하러 가고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저 만날 시간 없어요. 그럼 제가 만나주세요 부탁해 한번 차 한잔 마셔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이 광야가 우리에게 또 다른 걸 준비케 하시더라고요. 이게 있어야 이게 롱런 할 수 있어요. 저는 믿어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내면의 그릇을 준비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알맞은 그릇으로 여러분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내려놓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제 내용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라.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 선물이 뭐냐면 낮아짐과 겸손이에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떤 사람은 광야에 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여전히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고집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겸손해져야지 낮아져야지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의지해서 내 머리로 아, 나를 복줄 거는 이런 신이었어야 돼 이런 신을 만드는 거야. 안 믿어. 고집 있어요. 말을 안 들어요. 광야에 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 따르느라 자기 고집 피우느라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은 더 망해봐야 겸손해질까요? 더 큰 환란을 겪어봐야 낮아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셨다면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귀 막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세니까, 이 고집이 너무 세니까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귀의 할례를 받아라.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죠. 마음과 귀가 거듭나야 돼요. 자, 51절 말씀 보실게요.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은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요,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을 향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교만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과 귀가 거듭나지 않은 것과 같은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좋은 마음이 아니고 겸손한 귀가 아닌 거예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과거 광야 40년 생활 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축복을 못 경험했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역시 그 천국의 축복과 약속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능력과 실력과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사람 마치 사막에 신기루를 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로이드 존스의 사막의 샘터라는 소책자에 보면은 내가 저곳에 가 닿기만 하면 내게 필요한 물을 다 얻을 수 있겠지. 나는 저 오아시스의 실컷 물을 마시고 충분히 쉰 다음에 다시 여행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신기루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신기루를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신 그룹 중에 히즈웰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아무도 없으니까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리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마지막으로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걷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킬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 축복이 있어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같이 드릴게요.